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북한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 재개 임무를 나와 내 팀에게 맡겼다면서 이 중요한 임무를 완전히 전념해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 회동에서 미북 실무 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한미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화의 전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러시아 대사 내정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에서의 외교 직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앞으로도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서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함께한 여러 노력이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목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마련된 기회였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과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장을 열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시켜서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늘 일본 방위성이 조만간 발간할 연례 방위백서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서 더 나아가 올해는 이를 확정해서 명기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작년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초안은 다음 달 중순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강요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문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 일본 정부는 유일한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안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이어서 호주, 인도, 아세안 순으로 중요도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우선순위에 올랐던 이웃나라 한국은 그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세 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추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세 나라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 통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그린란드 판매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메테 프레드릭센 총리의 발언에 따라 2주 내로 잡혀있던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인 덴마크 총리 덕분에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 모두 국빈 방문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며 덴마크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 산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와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어제 붉은 불길이 확산된 아마존 일대의 위성사진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CBS 방송과 영국 BBC 등은 언론의 무관심 속에 큰 불길이 아마존에서 3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담배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우다 끊으면 5년 안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벤더빌트 대학 메디컬 센터 심혈관 의학과 연구팀이 26년에 걸쳐 남녀 약 8,7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금연이 심근경색과 심부전,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담배를 1년간 하루 한 갑씩 피울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을 감연이라고 하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1년 피울 때 1감연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20감년 이상인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5년 안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끊지 않은 사람에 비해 3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기간에 2,400여 명이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진단을 받거나 이런 질환 때문에 사망했는데요. 이 중 약 1,100명의 평생 흡연량이 20감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흡연량이 20감년 이상인 사람이 담배를 끊었을 때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최장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29도, 신의주는 21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1도에서 29도, 함흥 19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사랑이에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알았죠.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노래하는 You are the love of my life. 들어보시죠. 조지 벤슨과 로베타 플렉이 부릅니다.
You are the love of my life. I knew it right from the start. The moment I looked at you, you found a place in my heart.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give me reason to live. You taught me how to be strong. With you is where I belong. No one's ever touched me. Wipe the way you touch me. People search a lifetime to find what we hav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One thing that's good in this life. I'll spend the rest of my days just loving you.
You are the love of my life.
Was lost and alone.
With you at last I am home.
You give me so much of you. Search a lifetime to find what we hav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I'll spend the rest of my days just loving you.
You are the love of my life, and I thank God I'm alive
to spend my lifetime with you.
You are th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9차 한중의 외교장관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아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가치가 폭락한 리알화의 화폐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을 차단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북아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21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의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가운데 열려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특별히 양국 갈등 중재에 나선 모양새였다고요?
네, 왕이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세계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3국의 협력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야 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에 앞서서 기념촬영 자리에서도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손을 잡아 끌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양자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3국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국의 협력을 통한 양자 관계 증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역시 3국의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각각의 양자 관계가 곧 3국 협력의 발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3국 협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특히 내년을 한중일 협력 혁신의 해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유무역 원칙에 기반해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또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3국 외교장관이 회의 후에 연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또 영구적인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 정상회담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고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해서 더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11주째 계속되는 홍콩 시위 사태인데요.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에 진출한 기업과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은 현재 홍콩 정세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 즉 일국가 이체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해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곧바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죠.
네,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은 이날 약 35분 동안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양국 외교수장은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 갈등으로 불거진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문제죠.
네, 쥐소미아는 지난 2016년에 북한의 군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 분야 협정인데요. 한쪽에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쥐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오는 24일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르면 22일에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가 화폐 개혁에 나섰군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1일 화폐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를 만분의 1로 평가절하하는 내용인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란 최고 의결기구인 헌법소위원회에 이를 긴급 처리해 줄 걸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란 리알화의 통화 가치가 폭락한 상태라고요.
네, 리알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이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핵 합의 타결 당시 리알화의 환율은 1달러당 3만 2천 리알이었는데요. 21일 현재 시장에서 1달러가 11만 6,500 리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전격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이란 정부가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방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줬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이를 위반했다면서 지난해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의 주요 경제원인 원유 금수 조치 등 두 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요. 이란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화폐의 액면 단위를 축소하겠다는 거군요.
네, 현재 이란 국민은 미국의 제재 여파로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상적 거래에서 엄청난 양의 지폐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이 이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 액면 단위를 만 대 1로 축소할 걸 제안했고요. 이달 초 이란 내각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폐 이름도 바뀐다면서요?
네, 현재 리알에서 토만으로 돌아갑니다. 이 토만은 1930년대 이란에서 쓰던 통화 단위인데요. 지금도 시장에서는 10리알당 1토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새 화폐인 토만을 제작하는 데는 약 2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란 당국은 새 화폐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 경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전에도 화폐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란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에도 10리알을 1토만으로 줄이는 화폐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 등을 우려해서 무산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요 인터넷 소셜미디어들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계정들을 차단했군요.
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19일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폄하하고 시위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연루된 계정들을 적발해 차단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900개 이상의 계정이 이용 약관을 위반해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7개 페이지에 3개 그룹, 5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문제의 계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트위터 측은 이들 계정이 의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을 조성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계정들이 국가가 후원하는 조직적인 작전의 일환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후원한 조작이라면 중국의 후원을 말하는 걸까요?
네, 중국 정부가 홍콩 매체 등으로 가장한 계정을 통해서 이 시위대를 폭력적이고 범죄자인 걸로 묘사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트위터는 또 앞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언론 광고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중국과 달리 홍콩은 특별 자치구라서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이용이 자유롭고요. 가짜 정보에도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홍콩 시위 초기만 해도 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홍콩 사태의 폭력성을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고요. 반면 홍콩 시위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홍콩 사태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렇게 홍콩 시위 관련 계정을 차단한 데 대해서 중국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중국의 관점을 표현한 것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홍콩 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선전한 것에 대해서는 홍콩 사태는 세계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면서 중국 관영 매체의 게시물이 모두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들은 해외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서 현지인과 소통하고 중국 정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벌써 11주 넘게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6월에 홍콩 의회격인 홍콩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 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자 홍콩 시민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위 규모가 커지자 홍콩 정부는 송환법 개정안 심의는 보류했지만 시위대는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캐리람 장관의 퇴진과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주최 측 추산으로 170만 명이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군요.
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인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아 웡 데모세스토당 비서장이 저희 VOA 방송과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요. 5년 전 우산혁명은 실패했지만 이번 시위는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40만 명이 참여한 반면에 이번 시위는 200만 명 시민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웡 비서장은 시위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성취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송환법 완전 철폐와 시위에 대한 폭동 규정 철회 등 다섯 가지입니다. 웡 서기장은 자신과 시위대가 홍콩 독립을 원하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홍콩의 정치, 경제적 자치권을 지켜내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웡 서기장이 인터뷰에서 또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방문할 걸 촉구했습니다.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의 대리인일 뿐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 주석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시 주석이 홍콩에 직접 와서 시위대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홍콩 사태가 해결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난 시민권자와 외국에서 귀화한 시민권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귀화한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미국 태생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최근 기세를 올리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경찰 총기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을 채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최근 눈길을 끄는 통계를 공개했군요.
네, 인구조사국이 최근에 2018 현행 인구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가 인구조사국이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하고 협력해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미국 사회 현황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유용한 통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자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귀화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주민들보다 풀타임, 그러니까 전일로 고용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귀한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화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미국 국적이 아니고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외국 태생이 약 4,600만 명이라는데요. 이 미국인 인구 7명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건가요?
네, 절반 정도가 중남미에서 오고 4분의 1이 아시아, 그리고 10% 정도가 유럽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들 이민자는 시민권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로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화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미국 시민이 된 경로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귀화한 이민자들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약 83%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난 사람들의 취업률이 77%였고요.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의 취업률은 81%였습니다.
그럼 교육 수준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귀화한 이민자 6.5명 가운데 한 명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졌는데요. 미국 태생 주민은 이 비율이 8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이민자들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은 아시아와 유럽 출신으로 대략 4분의 1이 석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남미계는 20명 가운데 한 명만 석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데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과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을 비교한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빈곤율도 높고 교육과 소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시민권이 있는 이민자와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네, 전자가 후자보다 빈곤율은 낮았고 소득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또 앞서 드렸듯이 교육 수준은 더 높았습니다.
두 집단 사이의 소득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귀화한 이민자들 중간소득이 약 8만 달러고 미국 태생은 중간소득이 5만 1,000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의 중간소득은 3만 6,000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럼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와 미국 태생 시민권자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별로 없다고 할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2018년 조사 결과를 다른 해에 집계된 통계와 비교해 보면은 두 집단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귀한 이민자들로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소득이 높았습니다. 또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이민자들은 모두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소득이 높은데요. 이민 시물에 관계없이 이 석사 학위 이상이 있는 이민자들은 이 미국에서 난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소득 등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하지만은 적당한 직업을 찾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뒤에 계속 노력하면 이런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경제력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역시 시민권을 딴 이민자들, 그러니까 귀화한 이민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귀화한 사람들 가운데 약 4분의 1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반면에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은 4분의 1 이상이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조사가 나왔군요.
네, 최근에 미국 CNN 방송이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이 29%로 선두를 지켰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5%,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6월에 나왔던 CNN 조사로는 22%였으니까 그새 많이 오른 겁니다. 반면에 샌더스 위원하고 워런 위원은 지난번 조사 때하고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2위 주자 사이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2위와의 차이가 한 자릿수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집계하는 지지율 조사 전국 평균에서도 현재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토론회가 끝난 뒤에 기세를 올렸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3위권 안에 들지 못했네요.
네, 해리스 의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CNN 조사에서 17%를 2위였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로 폭락했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이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 시장과 함께 지지율 공동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5%대를 넘는 사람은 이들 5명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경선에 나간다고 선언한 사람 가운데 3명이 그간 사퇴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2명에 불과합니다.
오는 9월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나오는 세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네, 2차 토론회까지는 여론조사 지지율 1% 이상 아니면 6만 5천 명 이상 기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3차부터는 이 지지율이 2% 이상의 기부금 후원자 13만 명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토론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새 기준을 충족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집계로는 현재까지 모두 10명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과 함께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도 중요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을 채택했군요.
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9일 경찰의 총기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많은 미국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샌디에이고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셜리 웨버 위원이 발의했는데요. 이 법은 경관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기존의 합당한 때에서 불가피한 때로 바꿨습니다. 기존 규정이 지난 1872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당한 상황과 불가피한 상황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건가요?
차이가 큽니다. 이 기존 규정은 경찰관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총을 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경관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총을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들이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을 크게 제한한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법을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3월에 주도인 세크라멘토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경관 2명이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씨를 범죄 용의자로 오인해서 사살한 사건이었죠. 총을 쏜 경관들은 클락 씨가 총을 손에 갖고 있는 것을 믿었다고 나중에 진술했는데요. 실제로는 희생자가 손에 총이 아닌 손전화를 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 스테폰 클락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유가족은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클락 씨를 사살한 경관은 처벌됐습니까?
아닙니다. 지역 검찰은 클락 씨를 사살한 경관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경관들이 당시에 위협을 느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경관이 총을 쏴서 사람이 죽어도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 총을 쏜 경관이 기소되거나 아니면 재판에 넘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경찰이 총을 쏴야 할 분명한 상황도 있지만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지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이 경관의 총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클락법을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은 새 법이 이 경관 훈련을 강화하는 법과 함께 적용이 되면 미국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경관들의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경관들은 클락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 경찰관들 노조에서 이 새 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총기 사용을 너무 제한해서 경관들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나중에 이 법안의 몇몇 내용을 삭제한 뒤에 이 법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로보가 부릅니다. 거기에 서 있는 당신을 봤을 때 난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대여 당신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I'd love you to want me 들어보시죠.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be.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d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me.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s,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시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굴지의 공과대학이자 과학기술대학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시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는 1861년에 철학자이자 화학자이면서 지질학자였던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흔히 줄여서 MIT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 대학 평가서인 QS 세계 대학 순위 2019년 발표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른 세계 최고 명문 중의 명문이고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19년 미국 대학 순위에서는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화학을 주도하는 국가이자 미국이라는 사회 속의 면밀히 흐르는 지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청교도 정신과 실용주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졌고 조상들의 헌신적인 자녀 교육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MIT를 포함해 미국 건국 초기 대학을 세우고 교육 이념을 정립했던 선조들은 자신의 삶과 재산, 열정을 후손 교육에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대학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패트릭과 헤나 로저스 부부가 4명의 자녀를 잘 양육해 미국의 선각자로 키우고 그중 한 명이 공학, 과학기술의 최선방에서는 MIT를 세운 인물이 됐다는 것은 훌륭한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MIT의 설립자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의 부모는 패트릭과 헤나 로저스 부부인데요. 아버지 역시 교육자였다고 해요.
패트릭 로저스와 헤나 로저스 부부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 둘째였던 윌리엄 바튼 로저스를 포함해 네 형제 모두 당대의 대학자로 대성했고 미국이 오늘날 과학, 의학, 공학의 선두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대득보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MIT를 설립한 윌리엄 마튼 로저스는 시대의 속학으로 자연사 분야에서 그가 남긴 학문적 연구는 지금까지 값진 보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거부도 아니고 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한 교수가 어떻게 이런 대학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19세기 중엽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방토지법, 즉 정부의 무상토지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코넬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MIT 대학은 미 연방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보급받은 땅을 매각해 그 수익금으로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대학으로 출발한 랜드그랜트 대학으로서 농학과 실용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과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초기에는 비공식적으로 보스턴 기술대학으로 불리우면서 다소 이론 학문이 취약한 기술직업학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1916년 학교 부지를 현재 장소인 케임브리지시로 이전하고 코닥필름의 설립자이자 대부호였던 조지 이스트만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소위 최신 기술의 개념을 가진 오늘날의 MIT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감명 깊은 것은 조지 이스트만은 당시 MIT의 미스터 스미스라는 가명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사건은 당시 리처드 맥너린 총장이 사망하기 며칠 전 미스터 스미스가 바로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의 사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MIT는 1861년 뉴 잉글랜드 지역의 중심지인 보스턴 지역에 학문과 연구 중심 대학을 세운다는 교육 헌장을 준비해서 매사추세츠주의 설립 인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4년이 지난 1865년에야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로저스 박사가 천명한 MIT의 설립 이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로저스 박사는 교육은 광범위하며 실용성이 있어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인간다운 문화를 만드는 역군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며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적용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MIT는 이러한 그야 설립 이념을 받들어 오늘날까지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러한 설립 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신교육 이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21세기에는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에 공헌하는 인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MIT의 학사 조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IT는 다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MIT는 건축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그리고 과학대학 등 다섯 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에 4,500여 명, 대학원에 6,900여 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MIT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 중심 과정이 더욱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MIT는 또 2001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강의와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와 각종 산업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IT는 매사추세츠 주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6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보스턴의 위성도시인 캠브리지시에 있습니다. 교육전문가 손승우 씨가 들려주는 학교 풍경입니다.
보스턴 시가지를 흐르는 찰스 강변의 이 캠브리지시에 166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MIT는 미국 내에서는 단일 도시에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버드대학, 보스턴대학, 또 보스턴 칼리지, 브랜다이스 대학 등 캠퍼스 근과 보스턴 예술 박물관, 가드너 박물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스턴 발레단 등 예술의 전당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MIT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듣죠. 아름다운 강변을 산책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 발을 내딛고 생활했던 케이프카드 등으로 나들이를 하기도 합니다. 보스턴이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MIT 많은 재학생들이 자전거를 생활의 일부로 여기면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찰스 강변에 자리한 MIT는 특히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대학교와는 아주 가깝게 있는데요. 하버드와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MIT는 하버드와는 이웃하며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형제와 같은 대학입니다. 하버드에는 1847년에 설립된 공과대학이 있지만 이 대학은 초창기에는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하는 과학대학 같은 성격이었고 그 후에는 공학부였다가 2007년 공과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공학과 실용과학에 더욱 중점을 두고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MIT 대학은 인문사회학 분야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는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이 되는 대학으로 서로가 발전의 속도를 대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MIT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정부에서 논의되는 실현 가능한 정책, feasible policy, feasible plan 이란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VOA 기사 예문 함께 보시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표현하는 어떤 다른 단어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Vice President Mike Pence warned the Maduro government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if security forces arrest Guaido and emphasized the use of U.S.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The use of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Viable 하면 생존 가능한, 잘할 수 있는, capable of living or growing, 또 실현 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이란 뜻이 있죠. 비슷한 뜻으로는 feasible, practical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viable option 하면 실현 가능한 선택, 즉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란 표현이 됩니다. A viable option, a feasible choice. 예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Vice President Mike Pence has warned the Maduro government.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마두로 정부에 경고했는데요.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어떤 경우냐 하면 If security forces arrest Guaido, 과이도를 체포할 경우 And emphasized,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The use of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The use of military force, 군사력의 사용은 remains a viable option. 미국의 여전히 실행 가능한 선택임을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Vice President Mike Pence warned the Maduro government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if security forces arrest Guaido and emphasized the use of U.S. military force remains a viable option.
Examples, viable policy, 실현 가능한 정책, viable policy, feasible policy, viable candidate, 이길 가능성 높은 후보, viable candidate. 그럼 viability 하면 뭘까요? 실현 가능성 혹은 생존력을 뜻하는데요. Sluggish economy is threatening the viability of my company. Sluggish economy, 부진한 경기는 is threatening,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를? The viability of my company, 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Sluggish economy is threatening the viability of my company. 오늘은 viable, 실현 가능한, 성공할 가능성 높은이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Why Worry? 왜 걱정하나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